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이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 해군 전함의 홍콩 귀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네이트 크리스텐스 대변인은 13일 그리베이함과 레이크 이리함이 오는 17일과 9월 중 각각 홍콩을 방문하기로 계획돼 있었다고 언론에 밝히고 그러나 중국 정부가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베이함은 주일 미군이 운용하는 스텔스 상륙함이고 레이크 이리함은 미 서부 샌디에고에 주둔하는 미사일 순양함입니다. 미 해군 당국은 이번 홍콩 방문 요청이 거부된 사유는 알지 못한다면서 중국 정부에 직접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최고 외교 당국자들이 미국 뉴욕에서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3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 국원과 양국 관계 현안에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뉴욕 시내에서 예정에 없던 회동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중 무역 갈등과 홍콩 반정부 시위 사태 해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 무역대표부는 다음 달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3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의 10% 관세 일부를 연기하거나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미 상무장관이 13일 밝혔습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경제 전문 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12월 중순으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아무런 양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스 상무장관은 미중 양국의 무역협상회담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협상의 현황을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상호간 합의하기 전까지는 협상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1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비디오 게임기, 장난감, 신발과 의류 등의 품목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최대 원자력 기업인 CGN을 수출 규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상무부는 13일 CGN이 미국의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처에 따라 미국 회사들은 CGN과 관련 세계 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경우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승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10월 민간 핵 기술의 중국 수출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 시진핑 정부는 첨단 기술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 기술을 포함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는 14일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서로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이날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인권에 대한 메시지로서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5년 12월 일본 아베 정부와 위안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통감하고 하회치유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은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하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최근 고조되고 있는 파키스탄과의 갈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하르시 바르단 시링글라 주미 인도 대사는 1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제안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모두 받아들였을 때를 전제로 했던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중재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5일 인도 정부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할지로 병합을 추진하면서 급격히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보통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기 전 4시간 안에 술을 마시면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수면에 훨씬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일반 담배든 전자담배든 밤에 피우면 잠을 더 못 이루게 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커피는 불면증과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애틀랜틱 대학, 하버드 대학, 에모리 대학, 미시시피 메디컬 센터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14년간 780여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추적 조사해서 얻은 연구 결과인데요.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 성별, 비만 여부, 다음날 출근이나 등교 여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여부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서 카페인은 수면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흔히 음주 후에는 잠을 못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잠자리에 들 무렵 술을 마시면 특히 더 잠을 못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면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니코틴이었는데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수면 시간이 평균 43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니코틴이 천식이나 수면 중 호흡이 멈추거나 감소하는 수면 무호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더 강력한 자극제 효과를 전달해 수면을 더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0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고 동쪽 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쪽 지방은 낮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는 100에서 200mm, 황해도와 평안도는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1도, 신의주는 24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6도에서 30도, 함흥 23도에서 27도, 청진 지역은 21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잿빛 하늘은 곧 맑아질 거야. 행복한 표정을 지어봐. 먹구름은 걷어내고 기운을 내. 행복한 표정을 지어봐 노래하는 토니 베넷의 Put on a Happy Fac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하이! Gray skies are gonna clear up. Put on a happy face. Brush off the clouds and cheer up. Put on a happy face.
Take off the gloomy mask of tragedy. It's not your style. You'll look so good that you'll be glad you decided to smile. Pick out a pleasant outlook. Stick out that noble chin. Wipe off that full of doubt look. Slap on a happy grin. And spread sunshine all over the place. And put on a happy face. Gray skies are gonna clear up. Put on a happy face. Brush off the clouds and cheer up. Put on a happy face. And if you're feeling cross and bakerish, don't sit and whine. Think of banana splits and licorice, and you'll feel fine. I knew a girl so gloomy, she'd never laugh or sing. She wouldn't listen to me. Now she's a mean old thing. So spread sunshine all over the place and put on a happy, happy face. Oh, come on, Bubby, smile, it's your birthd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12월 중순으로 연기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인도와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카슈미르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브렉시트 직후에 발효될 무역협상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시기를 연기했군요.
네, 미국 정부가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기를 12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매길 예정이었는데요. 미 무역대표부 USTR이 13일 이를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럼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다 연기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관세 연기 대상 품목으로 휴대전화와 랩탑, 비디오 게임, 컴퓨터 모니터, 장난감, 일부 신발과 의류 등을 제시했습니다. USTR은 또 특정 품목은 보건과 안전, 국가 안보, 다른 요소들의 기초에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관세 부과가 연기되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약 1,600억 달러, 관세가 아예 면제되는 제품은 약 20억 달러, 예정대로 9월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1,1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당초 미국이 다음 달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중국 제품의 절반 이상이 관세 유예 또는 아예 면제되는 셈인데요. 미국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이 하반기 쇼핑 시즌과 맞물리면서 내린 조치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인근 이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이 대통령 전용기 오르기 전에 기자들에게 직접 이를 설명했는데요. 자, 이번 조치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내린 거라면서 이 추가 관세 부과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혹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기자들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몰라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 문제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12월 15일 이후에도 추가로 연기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발표했었죠.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단이 두 달여 만에 지난달 31일과 31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예정보다 일찍 협상이 종료되고 미국 협상팀이 귀국길에 오르면서 별 진전이 없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뭐 이후 양국은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일 트위터에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치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무역 전쟁이 다시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국 정부는 협상 후 9월에 이 워싱턴에서 2차 협상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발표 후 중국도 농산물 구매 중단을 전격 발표하며 협상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더구나 11년 만에 처음으로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까지 하락하고 이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해졌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이날 다시 전화통화를 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알려졌습니까?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선 류허 국무원 부총리와 중샨 중국 상무부장이 나섰는데요. 중국 측은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2주 뒤에 다시 또 통화하기로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말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트위터에 중국은 항상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고요?
예, 파키스탄이 인도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카슈미르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샤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14일 안보리 전날 보낸 서신을 공개하고 인도 파키스탄 문제란 주제로 긴급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간의 가장 큰 문제라면 역시 카슈미르 사태겠죠.
맞습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오랫동안 영유권 다툼을 벌여온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인도가 자국령인 잠무 카슈미르 주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왜 잠무 카슈미르 주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 건가요?
예,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즉 무슬림이 대다수인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 자치권을 부여하며 이들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이 지역의 안보와 테러 방지를 이유로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보수적인 힌두교 신자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펼치고 있는 강경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박탈 결정과 함께 대규모 인도 군병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통신이 거의 다 두절돼 외부와 접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았고요. 상점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인도 정부는 집회도 제한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계엄령이 내려진 분위기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 인도와의 외교 관계를 격화하고 외교관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양국 간의 무역 중단은 물론이고 양국을 연결하는 주요 철도 운행도 중단시키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이어서 안보리 회의를 요청하고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사실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벌써 세 차례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은 정전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월에는 인도 공군기가 통제선을 넘어 파키스탄 내 이른바 테러 기지를 폭격했고요. 이에 맞서 파키스탄도 인도 공군기를 격추하면서 또다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파키스탄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인도가 또다시 무력을 사용한다면 방어적 차원에서 최대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의 안보리 소집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 잠무 카슈미르는 전적으로 인도의 영토이며 이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인도 정부는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금 15개국으로 구성돼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했다고 말했습니다. 쿠레시 장관은 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인도네시아와 폴란드에도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안보리가 파키스탄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아들일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상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요?
예, 미국과 영국이 오늘 10월 31일에 단행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직후에 시작될 이 부분 무역 협상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13일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영국을 방문했었는데 당시에 관련 논의가 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12일부터 13일 이틀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했는데요. 볼튼 보좌관이 13일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의 무역협상과 관련한 로드맵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당국자는 이달 말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로드맵을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논의에 들어간 협상 로드맵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당국자는 다만 볼튼 보좌관이 사지드 자비드 영국 외무장관과 만나 모든 분야를 다루는 한시적인 무역 협상에 관해 논의했다며 이 협상은 6개월 정도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영국 신임 총리와도 만났겠죠?
그렇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만난 볼튼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31일 영국이 성공적으로 브렉시트를 단행하는 걸 보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결정한다면 이를 열렬히 지지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면서 미국이 브렉시트를 전제로 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영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할 최우선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언급한 노딜 브렉시트는 현재 존슨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EU 탈퇴 방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과 아무런 합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고 있다고 누차 밝혀왔습니다. 예, 존슨 총리는 EU 탈퇴 조건을 재협상하길 원하지만 EU가 기존 합의안을 바꿀 수 없다고 맞서자 이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브렉시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영국과 EU의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죠.
예, 무역이나 국경 문제 등에 있어서 과도기나 이 법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영국의 일부 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벌써 영국을 떠나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영국과 무역 협상을 논의 중인 건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국이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과의 광범위한 협정은 브렉시트 지지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라는 게 분석입니다. 영국이 EU를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완충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양국 협상이 타결되는데 걸림돌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미국이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원하는 농산물과 의약품 분야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양국 간의 기준이나 규제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의약품의 경우 영국의 국영의료보험에 미국 제약업계가 개입하는 데에 부정적인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협상은 타결되더라도 장기적인 협상은 어려울 수 있겠군요.
예,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영국이 EU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내 29개 지역 정부가 화력발전소 규제를 푼 연방정부 조처를 막아달라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다른 지역 정부는 연방정부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하라고 공화당 상원 측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신원조회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송사 CBS와 거대 미디어 기업인 비아콤이 합병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미국 미디어 시장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많은 지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석탄 발전 규제 완화를 막아달라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군요.
네, 21개 주정부를 포함해서 모두 29개 지역 정부가 13일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은 소장에서 연방 환경보호청 EPA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적정 청정 에너지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화력발전소 규제와 관련해서 각 주정부에 좀 더 많은 재량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규정이 또 낡은 시설을 수리하고 운영체제를 바꾸는 등 화력발전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도 제시를 했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들었던 청정에너지 계획을 대체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럼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네, 지난 2015년에 만들었는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3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각 주에 맡겼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조처가 화력발전소 폐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건 화력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화력발전소, 특히 석탄을 쓰는 발전소가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이 석탄에는 더러운 에너지라는 이름도 붙어 있는데요. 일부 과학자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을 해치고 사람들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이 청정 에너지 계획에서 미국 전력 생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을 줄이고 대신에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같은 깨끗한 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거죠.
네.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는데요. 지난 2017년에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EPA 측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석탄업계 로비스트 출신은 앤드류 휠러 EPA 청장은 올해 6월 이 새 규정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화력발전이 여전히 전력 생산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석연료가 국내외에서 계속 주 연료원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석탄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로비스트라면 특정 단체나 회사를 위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낸 지역 정부들의 주장은 뭡니까?
네, 새 규정이 석탄에 대한 의존을 연장하고 청정에너지를 만들려는 지역 정부의 노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또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이 더러운 석탄 발전소 가동을 연장함으로써 EPA 측이 가장 좋은 기술을 쓸 것을 요구한 연방 청정대기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뉴욕주의 레티시아 제임스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앞으로 진로를 바로잡지 않으면 환경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지역 정부가 어느 곳들인가요?
네,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시 등 민주당이 수장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조처에 찬성하는 지역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하거나 석탄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데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석탄이 많이 나오는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대표적인데요. 예,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에는 28개 주와 몇몇 탄광 회사가 화력 발전을 규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 조처가 각 주가 가진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소송을 심리했던 연방 대법원은 이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킨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소송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물론 뭐 환경단체 쪽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로 미국에서 가장 낡고 오염물질을 많이 내는 화력발전소가 계속 가동될 것이나 우려를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이번 소송을 비판하면서 해당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올라가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최근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13일 민주당 하원의원 5명이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 가족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총기 규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하라고 공화당 상원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에게 상원이 지금 쉬고 있지만 의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초 연방 하원이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를 촉구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죠.
맞습니다. 2월에 하원이 처리한 법안인데요. 모든 총기 거래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총기를 사고 팔 때 무조건 신원조회를 하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법은 연방 면허가 있는 총기 판매업자나 수입업자 그리고 제조업자가 총기를 팔 때만 구매자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총기를 전시하고 파는 이 총기 박람회 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는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네. 새 법안은 이런 사적인 총기 거래에서도 모두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너무 잦으니까 이 신원조회를 강화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강력 범죄자가 총을 사는 걸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요구가 반영이 됐습니다. 하원 법안은 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총을 파는 것도 금지했었습니다.
신원 조회는 모두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외는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 총기를 주는 건 이 총을 받을 사람의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신원 조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냥터라든지 사격장에서 총을 주는 것도 총을 쏠 사람의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역시 신원 조회가 필요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새 상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네, 연방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처리가 됐는데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도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지지하는 자세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31명이 사망하자 생각을 바꿔서 신원조의 강화를 지지한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한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가 되려면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미치 맥코넬 대표가 움직여야 하는데 맥코넬 대표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기자들한테 맥코넬 대표도 총기 구매자의 신원제 강화를 원한다고 밝혀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미디어 업계에서 또 눈길을 끄는 합병이 진행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방송사 CBS와 거대 미디어 기업 비아콤이 합병한다는 발표가 13일 나왔습니다. 두 회사가 합치면 28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이 나는 회사가 탄생하고요. 전국 방송인 CBS와 음악 전문 유선 방송 채널 MTV, 파라마운트 영화사, 그리고 희극 전문 유선 방송인 코미디 센트럴 등이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됩니다. 새 회사 이름은 비아콤 CBS입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원래 한 회사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까지 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고 경영진이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두 회사를 분리했던 겁니다.
그렇게 분리했던 회사를 다시 합병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회사 측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걸 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면 인터넷에 영상물을 전송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TV가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에서 영상물을 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의 절대 강자가 바로 미국의 넷플릭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입자 약 1억 5천만 명을 확보한 넷플릭스가 승승장구하자 다른 미디어 기업들도 속속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예정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미디어 회사가 연이어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합병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인수 합병으로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영상물을 크게 확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안에서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합병이 몇 건 성사됐었죠?
네, 가장 최근에는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사를 인수 합병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미국 미디어 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디즈니사는 21세기 폭스사를 합병하고 콘텐츠를 강화해서 곧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대 통신 기업인 AT&T사도 지난해 무려 810억 달러를 들여서 미디어 기업인 타임 워너사를 인수했는데요. AT&T도 이를 바탕으로 이미 자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더피의 노래입니다. 널 사랑해. 하지만 진실해져야겠어. 왜 날 놓아주지 않는 거니? 난 지금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어 노래하는 Mercy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의 명문 사립대학교인 노스웨스턴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미국의 권위 있는 대학 평가 조사인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년 발표에서 미국 대학들 가운데서 10위에 오른 중부에 손꼽히는 명문 대학교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높은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미시간 호수 연안의 전원 지역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캠퍼스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뉴욕,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와는 불과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어서 학생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서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풍부한 교육 자원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극, 영화 전공자들은 연중무휴로 개막되는 공연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예술 역사학 전공자들은 시카고 전역에 있는 풍부한 박물관을 찾아 자료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느 대학들보다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은 대도시만이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를 통해 꿈과 포부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어떤 학사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죠.
노스웨스턴에는 12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10개의 단과대학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과정이 함께 있습니다. 학부의 프로그램은 인문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육사회정책학부, 공학부, 저널리즘학부, 그리고 음악학부입니다. 학부가 강조하는 학사 내용들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학생들은 전공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천여 개의 코스가 강의되고 190여 개의 전공학과 외에도 특별한 코스들을 이수하면 주어지는 코스 이수증 서티피켓들이 발부되기 때문에 예술, 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육, 사회학, 저널리즘 등 자신이 추구하는 특정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코스를 이수하는 기회도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대부분의 계열에서 높은 우수성을 자랑하지만 특히 켈로그 경영대학원은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원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도 내노라하는 명문대학답게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2018년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4만 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3,300명 정도 입학 허가를 받아 8.4%의 합격률을 보여주었으며 이 중에서 1,936명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학교 웹사이트 자료를 살펴보면 신입생의 13.5%가 각 가정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으로 나타났으며 신입생의 인정품 포도는 백인계가 56%, 아시아계 23.5%, 히스패닉계 13.5%, 아프리칸 아메리칸계가 약 10%로 실력과 자질을 가진 학생이라면 장벽 없이 모두에게 문호가 개방된 대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입학 사정 한번 살펴볼까요?
노스웨스턴 대학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노스웨스턴에서의 4년간의 어렵고 험난한 대학 커리큘럼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꽉 찬 고교 생활을 해야 할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재학하는 고교에서 AP 코스들이나 IB 프로그램, 어너스 등과 같은 수준 높은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극 택하고 좋은 성적을 이수해야 합니다. 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의 재반 서류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영어, 수학, 사회학, 과학, 외국어 등의 과목에서 얼마만큼 든든한 실력을 쌓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공에 따라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항목들이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과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코스들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들에게 심사평가에서 더욱 특혜를 부여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노스웨스턴 대학교도 다른 주요 명문대학들처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홀리스틱 입학 심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홀리스틱 입학 심사란 지원자의 학업 성적이나 에세이 같은 표준 시험 성적도 물론 보지만 학생의 전인적 인격과 자질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인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입학사정국은 지원자의 고교 성적과 SAT나 ACT 같은 표준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학급활동 밖에서의 자원봉사활동, 특별활동 또는 인턴십 등을 통하여 어떠한 인물이 되어 있으며 또 어떤 열정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영역을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흔히들 런드리 리스트라고 해서 열정과 헌신, 진정성이 없이 많은 활동한 것을 나열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종류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활동을 했어도 전문성이 생길 정도로 오랜 기간 깊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배움을 통해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이며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에세이를 통하여 진정으로 묻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교생들은 적어도 9학년부터 이 점을 생각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정성 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현재 레지던셜 칼리지, 즉 기숙 대학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년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레지던셜 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하나인 예일대학교와 역시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 같은 전통적인 대학들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1901년부터 시작된 노스웨스턴의 레지던셜 칼리지는 학급이나 실험실 등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전통 영매인 교육 방식을 벗어나 같은 기숙사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끼리의 응집력과 가족같이 친근한 분위기, 연구 중심의 대형 연구대학이 제공하는 풍성한 교육 자원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레지던셜 칼리지는 모두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게는 40여 명이 모여있는 것에서부터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규모 레지던셜 칼리지를 포함해 모두 11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레지던셜 칼리지에는 현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학기나 학년 단위로 연구나 강의로 방문하는 연구 교수들이 함께 상주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자문역이나 상담 교수가 되어줌으로써 학생들과 이들 학자들 간의 교류가 한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레지던셜 칼리지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상급 학년들이 후배들을 개인 지도해주는 튜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후배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한 과목에 도움을 받게 되지만 상급 학년생들은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학점 취득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피차 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를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전공에 따라서는 커리큘럼 상에 아예 특정 기간 캠퍼스를 벗어나서 실무 세계에 나가 인턴을 쌓고 돌아오는 것이 학점 취득의 의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학부에서 재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선정해주는 수십 개의 신문, 잡지, 방송사들 중에서 한 곳을 택해서 한 코로당 실제 인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에 따른 건데요.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상아탑 안에만 있으면서 세상을 잘 모르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직접 실제로 경험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습득한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이 두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지속될수록 양국 경제 타격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관련 VOA 기사 함께 들어보며 무역 전쟁을 나타내는 표현, Trade War, 그리고 굴복하다라는 뜻의 단어, Capitulate.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he trade war escalated in September 2018 when President Trump targeted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with a 10% tariff, threatening more if China did not capitulate.
Threatening more if China did not capitulate. Capitulate. 굴복하다, 항복하다, 양보하다. To accept defeat or to give in. 비슷한 표현으로는 surrender or yield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Trade war. Trade 하면 무역. War, 전쟁. 그래서 trade war 하면 무역 전쟁. It's a situation in which countries try to damage each other's trade by imposing tariffs or restrictions. 국가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즉, 양국이 서로에게 관세 또는 수출입 관련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문 다시 들어볼게요. The trade war escalated. 미중 무역 전쟁은 escalated, 가속화되었습니다. In September 2018, 2018년 9월에 when President Trump targeted,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으로 삼았는데요.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with a 10% tariff, 10%의 관세로 threatening more, 더 위협했는데요. 관세 부과로 더 위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If China did not capitulate, 중국이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 한 번 더 오늘의 표현에 집중하며 들어보겠습니다.
The trade war escalated in September 2018 when President Trump targeted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with a 10% tariff, threatening more if China did not capitulate.
Here are some examples. The enemy finally capitulated following the airstrike. The enemy finally capitulated. 적은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Following the airstrike, 공습에 못 이겨. The enemy finally capitulated following the airstrike. The governor capitulated to calls for his resignation. The governor capitulated. 주지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무엇에? To calls for his resignation. 그의 사임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결국 주지사는 사임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The governor capitulated to calls for his resignation. 오늘은 trade war, 무역 전쟁, capitulate, 항복하다, 굴복하다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lesson.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사라 바를리스의 난 내게 사랑 노래를 써주지 않을 거야 노래하는 러브송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eed one. You see, I'm not gonna write you a love song, 'cause you tell me it's make or break in this. Is that why you wanted a love song? 'Cause you asked for it, 'cause you need one. You see, I'm not gonna write you a love song, 'cause you tell me it's make or break in this. If you're on your way, I'm not gonna write you to stay. If your heart is nowhere in it, I don't want it for a minute.
VOA.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